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갔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정오에 얼마나 필요한 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얼마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니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은 대단히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오는 여자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자신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했고 찾아온 사람마다 그에게 위로는커녕 분노의 분노를, 상처 위에 상처를 더듬어주고 떠나간 사람들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가련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내일이라고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행복해 본 적조차 없는 이 여자, 불행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말만 하면 탄식과 한숨이, 생각만 하면 눈물만 흘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 자학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여자 이기도 합니다. 밤이면은 술에 의지해서 잠을 청해보기도 하고 취해보기도 하지만은 깨어나면은 영락없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지만은 깨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도 약을 먹었는지 술에 취했는지 피곤해 지쳤는지 남들이 결코 갈 수 없는 12시 정오 시간에 그는 물을 기르기 위하여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 갔었습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 그 동네는 이 여인을 마치 유령인간처럼, 귀신처럼, 많이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멸시하고 경멸을 쏟아붓는 동네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란 그 가벼운 입은 언제나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나운 입으로 물어뜯기도 했었고 칼날 같은 혀로 칼처럼 송곳처럼 그 가슴을 후벼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서 증언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분, 그분 스스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인정했었던 그분,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동네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봉사하고 수십 년 직책을 가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계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느냐고요? 아니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거듭났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은퇴하시고 홀로 계셨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인사하러 갈 때마다 어김없이 부탁했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쟁쟁한, 대단한, 굉장한 후배 목사들이지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그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거듭났습니까?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니,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여인, 불쌍하게 살아간 여인, 불행하게 살아간 여인, 아니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를 뛰어들어가서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간증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증언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니 자존심 따위같이, 아니 그들은 원수이기도 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났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최초의 증언자 여인, 최초의 설교자 여인, 최초의 이방인의 여인, 최초의 복음 선포자로 세웠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긴 내용으로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설 같은 내용을 보면은 플롯이 있습니다. 보통 네 가지의 플롯이 있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대단원으로. 오늘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단과 전개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위기, 갈등의 심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정, 그 문제의 해결과 대단원의 결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8절까지의 말씀은 발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100%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100%의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런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사셨다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떠나가셨던 예수님 외에는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트루맨, 그리고 트루가드, 휴먼빙, 그리고 디바인빙이라는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선언이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인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성을 지니셨던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그리고 시장하셨기에, 아니 대낮에 여정을 걸어가시다가 목까지 마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내로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신 후에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아마 피곤, 여정에 피곤하셨을 거라고 봐요. 더더구나 대낮에 목마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중해는 먼지가, 모래바람이 많이 흩날리기 때문에 조금 높은 담벼락처럼, 울타리처럼 우물을 올려 놓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정사각형으로, 어떤 곳에는 그 우물을 도넛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자리 위에 아마 피곤에 지치셨던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일부러 아무도 없는 사나운 가벼운 칼 같은 혀와 입과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한 여인.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은 뭐 잘났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자신도 무시한 채로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왔는데 흠칫 놀랍니다. 한 남자가 얼핏 보더라도 유대인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까 망설였겠지만은 그냥 와서 그 우물가에 갖고 온 두레박을 내리고 그리고 물동이에 물을 옮겨 놓는 그 순간 바로 그때입니다. 걸터 앉았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접촉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찾아오셨던 목적, 아니 그 자리에 계셨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이 필요하셨던,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 그러나 이 여인은 냉담한 반응으로 매우 차갑게 심지어 싸늘할 정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느냐고, 당신이 불편한 일은 나도 불편하고 당신이 싫은 일은 나도 싫은 것이라고, 친절이란 내가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이란 내가 손해보면서도 기꺼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사랑 아닙니까? 아무튼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 물 한 컵 내줄 수 없는 지쳐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 그냥 물 한 컵 내어주면 되는 일인데 손해볼 것도 없고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올 필요도 없는 그 일이지만은 그것마저도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유조차 없는 그리고 냉소적인 사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고 대꾸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내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유대인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실은 찌꺼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마땅한 가나안 땅을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와 분노심에 의해서 그들을 훨씬 더 경멸에 가까운 저주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이 여자가 이렇게 보복하고 이렇게 그를 향하여 대쏘고 내뱉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다면서 당신들 내한테 왜 무슨 수작을 거느냐고 보복하고 있죠. 내심 통쾌하게 그 남자를 향해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당신 내한테 헛수고하지 말라고. 가끔은 전화 한 번 안 오던 사람들이 전화 올 때가 있죠. 가슴 철렁 내려앉죠. 뭘 도와달라고 할까 봐. 한 번도 지나가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손을 내민 적이 있죠. 좀 이것 좀 빌려달라고.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아니 평생 인사조차도 안 하던 사람이, 평생 좋은 일이면 한 번 전화조차 안 하던 사람이 뭐야. 이때 보복하는 심리로 없다고 할 때도 있죠. 이 여인은 그런 심리처럼 내뱉고 있습니다. 보복하듯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는 내 손 부정한 손이고 내 손에 들고 있는 두레박 너희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연결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어찌 이런 수작을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거짓말 허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종교적인 가면 아니냐라는 말투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전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개하십니다. 이 정도쯤 짝수가 틀렸다고 돌아가자고, 말하는 투를 보니까 이 여자 그냥 둬버리라고 지멋대로 살아온 인생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그 말이 솔깃할 수도 있지만은 흔히 들어온 이 여인 앞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허세와 허풍과 과시하면서 떠들었던 마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다방에 들어가면 남자들 마담을 붙잡고 말하죠. 마담, 이번 일만 성공하면 다이아는, 뭐 그러면서 뭐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런 허세를 또는 허풍을, 전화를 들고 마치 대통령이 자기 친구인 것처럼, 무슨 장관이 자기가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듯이 큰 소리로 떠드는, 허풍하는, 과시하는 사람들, 수없이 지나갔었던 사람들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라고, 당신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할 거라고, 평생 내 목숨을 걸고 행복하게 지켜줄 거라고 떠들었던 수많은 남자들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 모두가 사기꾼이었고, 어떤 사람은 남 몰래 은밀하게 도둑질 해가는가 하면, 어떤 남자는 보란듯이 강도처럼 뺏어가고 탈취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너의 인생을 향한, 너는 이것이 불행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너의 인생은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고 때로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과 절망 속에 있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가 자학하며 파멸 속에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향한 선물이 있다고,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너를 향한 새로운 인생의 계획이, 너를 향한 새로운 인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선물이 있다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은혜, 사랑, 용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 그 놀라운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람들 한 사람에게 속았다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사기꾼으로 바라보면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교회 가서 실망하고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운 상처가 되겠지만은 그 고집은 무서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너가 조금만 태도를 낮추고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선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새로운 계획, 구원의 일들이 있는데 거둬차지 말라고, 너의 오기로, 너의 객기로, 너의 고집 따위로 너 인생을 너 스스로가 파멸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라고. 봐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발단 시작하고 전개가 됩니다.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것이 이제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는데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내가 보니까 당신 손에는 나그네가 들고 다니는 물주전자, 두레박, 가죽으로 된 서지품, 필수적인 서지품 중에 하나인 그 두레박조차 없는데 뭘 무슨 수로 내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적어도 50m 이상의 깊은 우물이에요. 지금 고대 근동 지역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지명들, 신약 성경의 예수님 시대 지명들 중에 가장 정확한 지명이라고 생각되는 중에 하나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지금 이슬람 경전, 이슬람 그 뭐죠? 사원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만 봐요. 예. 깊은, 아주 깊은 우물인데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에 손을 어떻게 넣어서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2000년 전에 야곱이 떠먹었던 우물이고 아마 팔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었던 이 야곱의 우물,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그리고 가축까지도 마시고 있는 이 우물을 여기 있으면 되지, 이 우물이면 충분한데 무슨 어떻게 당신 무슨 재주로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물이란 단어는 마임입니다. 마임, 그냥 일반적인 물이지만은 이 마임이라는 물 안에 속에도 뜻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임, 물,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던 탈레스 같은 사람은 온 세상의 시작을 물로 보지만 하여튼 이 마임, 이 여자는 마임을 달라고, 마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마임 하임을 말합니다. 생수를 말합니다. 마임 하임, 너는 이 물을 마시지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은 마임 하임을 말합니다. 생수를 말해요. 다른 말로 이 생수는 비를 의미하죠. 중동지역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이것은 생수를 의미하고 비가 내렸을 때 땅이 살아나고 비가 내릴 때 모든 곡식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마임 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마임을 마시는 물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바로 생수를 솟아나는 그 가슴 속에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사마임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사마임, 다른 말로 이 땅에 마임을 내려주는, 이름을 만들어주는 자가 계신 곳, 사마임. 생명수 비를 내려주는 그분이 계시는 머무는 자리, 하늘 사마임. 매우 중요한 의미이죠. 자, 아무튼 마임을 달라고 하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임 하임, 생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은 바로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가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두 마디 하면은 정남이가 떨어지고 한두 마디 보면은 태도가 다르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잡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냉소적이고 겉으로는 반항적이고 겉으로는 아주 냉혹할 정도로 이 남자와 싸우는 듯, 건드리면 터질 듯한 인생을 살아온 아주 긴장 속에 있는 여자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겉으로 드러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 살려주세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아니 겉으로는 냉소적으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속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밤마다 술에 의지하고 수면제 의지하고 살고 싶지 않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받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이제는 내 영혼이 지옥 속에서 헤매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다고,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을 내게 달라라고. 전도란 이것입니다. 전도했을 때 전도제 찢어버리고 가라고, 교회 교자도 내지 말라고,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당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단 말입니다 라고 절규하는 그의 영혼의 소리를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고조가 되죠. 갈등 속에 위기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정오의 물길로 나왔다는 암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매우 그 정오라는 단어 속에 이 여인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내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지를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것처럼 아주 암호처럼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물이 하나 동네마다 있었죠. 아침에 주로 길로 갑니다. 지난 밤새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서늘할 저녁쯤에 다시 물길로 갑니다. 거기 가서 다시 자식들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 기뻐하고 수다도 떨고 하는 곳이 우물가였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다녔던 우물이었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오에 나타났는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귀찮아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일부러 찾아 물을 마셔야 되니까 정오에 나왔다고. 동시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길러야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의 지친 인생, 그의 영혼의 혼미한 인생, 그의 영혼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아니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한 정오에 나타난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들랜드 휴스턴 목회자들 모이는데 잠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골프공을 옮기는 중에 누렇더라고. 잔디가 너무 누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잔디가 밑에는 빨갛게 타버렸더라고. 골프를 치던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미안하다 잔디야, 미안하다. 너 이렇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견디려고 타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골프 치러 나왔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끝까지 골프는 치셨대요. 우리 인생 정오에 한 여자가 물길로 나온 그 인생, 그 여인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임하임 생수를 내가 주겠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좀 더 열면서,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귀찮으니까, 물길로 오는 거 피곤한 인생이니까, 물동이 들고 다니는 거 고달픈 인생이니까, 사람 만나는 거 두렵고 무서우니까, 다시는 오고 싶지 않으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마임해임, 마임하임이라는 생수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피가 있다면 내게 달라라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해달라고,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인생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가련하게 불쌍하게 눈물과 탄식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마지막인 줄 알고 절망을 했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고, 그의 영혼 속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도 내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절규하듯이 품어내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 이때 절정과 문제 해결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 그 위기와 곧 갈등 속에 가장 큰 클라이맥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을 줄게. 그런데 잠깐만, 네 남편 데리고 와. Go, call your husband. Come back to me. Come back here. 잠시 정적이 이루어지듯이 조용합니다. 아, 이 남자가 뭐를 알고 있어? 내 남편을 알고 있어? 내 과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누군가가 말해줬어? 아니, 어떻게 말해야 하지? 잠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알고 있다는 뜻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내고, 가장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어두운 이야기를 덮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추어내고 시작하고, 자기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자기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가장, 아니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자존심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여자를 존중해주면서 나왔던 이 예수님,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칼을 도려내듯이 찔러대고 있습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 머뭇거렸던 이 여인은 가까스로 입을 열고, 들고 있었던 두레박은 떨어지고, 물동에 물을 쏟아부었던 그 물동이마저도 관심 없은 채로 온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파래집니다. 나 남편 없어요. I have no husband. 남편 없어요. 한편으로는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거짓이죠. 예수님 말씀하죠. You are right. 맞아. 맞아. You have had five husbands. Now you have one. He is not your husband. Your husband.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라고. 그 말이 맞아. 그러나 사실도 아니죠. 이 순간에 이 여자는 무너집니다. 도대체 누가 말했지? 이 여자는 순식간에 바르르 떨렸던 입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듯이 그 자리에서 화제를 전환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사실은 당신들이 말씀해왔던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왔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해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야, 너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인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35년, 36년 뭐 큰 자랑도 아니지만은 1년에 설교를 주일날 50번, 1부, 2부 하면 100번, 아니 그냥 50번으로 치고, 수요일날 50번, 토요일 새벽 기도 365일 놔두고 그냥 5번으로 토요일만 하면 50번, 그냥 평균 1년에 150번 했습니다. 평균. 아니 50번 다 지우고 100번, 제가 떠나는 시간도 있었으니까 100번 정도 했습니다. 10년이면 1000번입니다. 30년이면 3000번. 이 자리에서 다 제외하고 주일날 한 번으로도 생각하고 3000번 설교를 전달했습니다. 아니 3500번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목사가 문제입니다. 뭘 증거를 했느냐?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외부에 나가면은 우리 교회 출신들 다시 돌아오면은,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 한국 갔다 와서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미스하고 또 예배를 좋아한다고. 너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라고. 그 순간 이 여인은 들고 있던 두레박을 내려놓고,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치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극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그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물동이, 지금까지 그의 과거의 아픔과 수치를 담고 있었던 물동이,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으면 안 되는 물동이, 아니 물동이, 돈을 차곡차곡 쌓아놨던 물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 물동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물동이, 그런데 이제 보니까 물동이보다 더 위대하신 분, 이제 보니까 나보다도 더 훨씬 위대하신 분, 물동이 따위에는 상관도 없는 위대하신 진리인 메시아, 메시아 앞에서 이 물동이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물길리러 왔었고 물을 마셔야 되지만은,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는 나에게 마이 하임을 주셨던, 생수를 주신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러기에 물동이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동네를 향하여 뛰어들어갑니다. 그들은 나를 향하여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마치 벌레처럼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달려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더 오래 있어야 되고 그분 앞에 더 진리를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기적을 봐야 되고 능력을 행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이 메시아라는 말씀 앞에 이 여인은 당장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들었다고. 지금까지 이 여인은 혐오스럽게 여겼던, 지나가다가 옆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눈길을 주고 왜 왔어? 지나가다가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만 하고 자기 남편하고 가까이만 하면 마치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런 여자였지만은,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무엇이 변했길래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얼굴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말 속에 확신도 없었고, 그런 기쁨이나 행복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기뻐합니다. 이 여인의 옷은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여인의 말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 입만 열면 탄식과 근심과 우울증, 아니 입만 열면 세상을 향해 욕하고 비난하고 살았던 이 여인의 입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보라고. 저 여자 거짓말이야. 오랫동안 사기꾼하고 강도들하고 살다가 보니 똑같아. 아니야, 달라졌어요.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아니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입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의 그 야곱의 우물 곁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여인의 말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그 동네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온 동네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창립 43주년입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세상을 향하여 내게 말한 그 메시아를 보라! 내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내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아니 구원과 영생을 주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은 나의 인생의 구주이며,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며, 그분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라고.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고백, 그 간증, 늘 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 여러분이 찬양하는 찬양, 기도하는 기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하여 가득히 어디에서나 증거되도록 축복의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한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43주년 특별히 성찬식 통해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미는 생수를 이 성찬식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